이 시간 찾으실 말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그 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도 아니었죠.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하는 일은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접 자기가 왕의 곁에서 일하는 기회가 많았죠. 오늘 사건이 일어날 시기를 보면 니산월입니다. 그죠? 우리로 따지면 설날입니다. 신년이죠. 민족마다 신년의 시기는 달랐지만 뭐 민족마다 다 이날을 축제로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니산월을 하면 축제의 날. 영국은 그 크리스마스에서 이 새해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 어떤 카드 같은 거 사면은 인사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쭉 이어집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랑 해피 뉴 이어까지. 이 축제의 날입니다. 왕이 기뻐요. 뭐 온 국민이 다 기쁜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자기 옆에 있는 신하가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 망치죠. 그죠? 신하가 왕의 축제를 망칠 순 없습니다. 왕이 슬픈 중에 뭐 또 반대로 신하가 웃고 있을 수 없지요. 신하라는 것은 자기 기분에 맞추어서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분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 표정을 바꾸는 것이 신하입니다. 왕이 좋으면 신하도 좋은 것이고 왕이 슬프면 신하도 슬픈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 보면 처음에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챕니다. 페르시아 지금 5대 왕이죠. 묻습니다. 네 표정이 왜 그렇게 수심이 그득하냐. 축제의 날인데. 다 좋아야 될 그날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 심정이 솔직한 심정이겠지. 그죠?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왜 그렇습니까? 어디까지나 느헤미야는 신하거든요. 신하라고. 신하가 지금 축제에 울상 짓고 있었고 분위기 망쳤습니다. 이거는 뭐 처벌하고도 남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당시면 뭐 왕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 아닙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회복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오진 않았어요. 이때가 내가 일해야 될 때이다. 왕에게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하며 근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표정을 들켰지요. 수심을 감출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크게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보여줄 수 있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심한 성격 아닙니다. 우리가 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라와 달리 과감한 면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인간을 사용하시지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영웅을 막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있어요. 아, 내가 왕에게 큰일, 큰 잘못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수심이 드러났구나. 두려운 느헤미야, 이 3절에서 대답합니다. 왕이 너왜그 표정이 울상이냐 했을 때. 3절의 대답을 보면 에둘러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소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미 에스라 강의할 때 한번 다루었어요.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기한을 이끌고 나오죠.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누가 도와준다 했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죠? 아무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도 돈도 내고 우리도 인력도 보태고 좀 우리도 너희 뭐 하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신좀 성전 짓는다는데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있게 우리도 이웃인데 돕게 하라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죠? 도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뭐 고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에스라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너희와 섞였을 때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돕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도움은 됐습니다 하니까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자기들 본심이었죠. 만약에 선한 마음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적개심으로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아, 뭐 우리 도움 없어도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적개심을 드려요. 왜 애초부터 순수한 그 도움의 마음이 아니었죠.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공무원들한테 막 뇌물을 써가면서까지 성전 건설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성공해요. 그 에스라 4장 21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왕이 그 성전 건설을 중단시킵니다. 그 하도 돈을 뿌려가지고 공무원들은 또 뇌물 먹고 왕에게 막 보고서를 쓰고 해놓으니까 하지 마라, 중단해라. 바로 그 왕이 지금 이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이. 느헤미야 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술관원이면요, 고위 공직자입니다. 거의 뭐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급 아닙니까? 비서실장급 되면은 뭐 거의 뭐 나라를 뭐 이렇게 진짜 쥐락펴락 할수 있죠. 왕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국정은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그래 두려워합니다. 왕이 중단시킨 것을 자기가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켜서는 안 되겠죠. 본문 3절에 보면은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탔다 이래 안 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한마디로 내 조상 우리 조상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불에 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진짜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칫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조상의 무덤은 달랐어요. 당시 고대 근동 대부분의 문명은 조상의 무덤을 공경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까지만 해도 이그 조상들의 무덤을 공경하던 풍습이 있었지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뭐 화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무덤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묻습니다. 한번 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확신을 합니다. 아, 이때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하시겠구나. 4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한 뒤에 5절에 대답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그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황을 지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지금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말은 느헤미야 자신이 지금까지 기유도 해온 그 내용을 스치듯이 생각하면서 대답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 사람은 느헤미야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죠. 1장 5절부터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몇달 동안 해온 기도가. 자기 뭐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온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반드시 사명 가진 지도자는 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찾거든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자. 이런 자가 세워질 때 사실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야 원하는 바를 실토합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 성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 땅에 있는 성을 지켜해달라. 느헤미야가 지금 마음의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을 볼수 있죠. 6절에 이르면 갑자기 왕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왕후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식 왕비를 지금 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후궁 중 하나였거나 당시 왕에게 총애를 받던 여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공적인 자리, 즉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자리였다기보다는 사사로운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거 느헤미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왕이 내 생각대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는 말인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생각은 느헤미야 스스로의 추측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잖아요. 아, 내가 축제 때 실수했구나. 왕의 심기를 건드렸구나. 그런데 지금 왕이 관심을 가지고 대풀이에서 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7절 말씀부터는 느헤미야가 아주 탄력을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 묻지 않은 말들을요,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는 왕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하의 그 자세를 넘어갔죠. 내가 또 라는 방법들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덧붙여 말했다는 겁니다.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왕의 공문서입니다. 알겠지만 에스라가 그 착수하던 공사가 왜 방해에 부딪혔습니까? 그만큼 적대적인 세력이 많았거든요. 느헤미야는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사하게 이런 세력들을 통과하게 해달라. 왕이 보증을 서달라. 공문서 내려달라. 그래야 이 일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행정가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뭘 요구하고 뭘 들고 가면은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라하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 물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8절에는 두 번째 요구가 나옵니다. 이 공사에 필요한 목재 요구예요. 누구한테 요구하나니까 그 왕의 산림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자에게. 오늘날도 뭐 사실, 철자는 다릅니다, 요즘. 농림부 그 산하의 산림청이라고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산림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아삽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책임자 이름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국정에 빠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와 달랐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자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실무자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8절 중간에 보면 이 목재 용처가 나오거든요.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집. 내가 살아야 될, 나도 집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 지을 그 목재도 달라 합니다. 자기도 살 집이 있어야 하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기 집까지 지금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뭐, 그런 요구한 게 나오질 않잖아요. 뭐 에스라야 뭐, 아, 내가 어디서 그 하든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느헤미야는 이 정도로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살 집도 필요하니까 그 목재까지 달라. 철저한, 이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점은 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관점은 사실 에스라에서도 많이 보던 관점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성향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왕이 관대해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안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관대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내가 똑똑해가지고 왕을 잘 설득시켜서 내가 눈치껏 타이밍을 잘 봐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을 써와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죠. 같은 일을 해도 이런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참그 기뻐하십니다. 제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 내가 뭐 잘나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내가 잘나서 빨리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뭐 하나님 제자 삼을 필요 없으세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졌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둘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어요. 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꼼꼼해가지고 이거 집에 숟가락까지 챙겨 들고 갈 판에 에스라는 그렇지도 않았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관점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생일만 되어도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비가 오고 날씨만 서늘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우습게 얘기죠. 아니 뭐비올때 되면 오는 거지 그걸 뭐 하나님께 감사하나. 아 하나님 작은 일 하나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고 그 섭리를 눈치채는 종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구절에는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군대 동원 문제죠. 느헤미야는 꼼꼼합니다. 그죠? 고위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다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그 에스라와 달라 에스라는 군대는 필요 없다. 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랬는데 그 지금 느헤미야는 뭐 자기가 살 집에 지은 그 나무부터 해가지고 군대 장관과 마병 우리 이동하는 중에 우리를 호위할 그 병력까지 챙겨가지고 가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2차 포로기한과 3차 포로기한의 실제 행정적인 측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지도자의 성향 차이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 즉 적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 반대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귀의 권세가 살아 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로 그 머리가 짓눌러졌지만 여전히 그 몸통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긴장 속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한 길이라 할지라도 도적대가 없고 이 강도의 위협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번 만났지만 친하지는 않은 만남도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반드시 교회가 넘어지기 바라는 자들이 있고 어디 교회 잘안 된다라는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의기소침해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놓치고 우왕좌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두려울지라도 내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